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밤에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잘 자는 사람인데요. 요즘 들어서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은 그렇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오고 또 중간에 새벽에도 많이 깨고 잠도 많이 설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 보면은 꿈도 많이 꾸게 됩니다. 꿈도 꾸고 이렇게 잠꼬대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꿈속 세계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강한 바램이 그꿈 안에 투영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믿기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꿈에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꿈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열거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속 세상이 꿈속 세상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직장 상사의 호통이 더 무섭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인사고과가 우리 마음을 더 많이 흔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 속 말씀이 그냥 꿈의 내용, 꿈 같은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꿈 같은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현현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은요, 그 이전에 10장까지의 내용을 완전하게 뒤집는 내용들입니다.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심판과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장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그 뿌리에서 나는 가지라는 이미지는 10장에서 베어 넘겨졌던, 그리고 도끼에 찍혀서 넘어갔던 숲들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반전하는 모양입니다. 11장은 9절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일련에 쭉 나오는,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이새의 싹, 이새의 가지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싹,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이새의 가지에서 나오는 싹,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보자면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아의 특징들은 무릇 지도자가 갖춰야 될 좋은 특징들을 다 갖다 놓은, 한마디로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덕목들이 지도자 개인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롭고 정직하여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공정한 판단을 하고 또 세상의 악인들을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가 군사력과 정치 세력, 권력 같은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가 허리에 띠는 공의와 성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메시아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람에 의해서 의한 통치가 회복된 세상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으로도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생기기는 할까? 일어나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의 화평과 회복이기도 하지만 약육강식의 그 세상의 생존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맹수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해치지 않는 모습,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나 하긴 할까 싶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꿈 같은 모습들은 역설적으로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차갑고 또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그 세계와 그 우리가 숨쉬며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이것의 이 두 세상에 이 두 세계의 가장 큰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세상은 아직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와 세상 통치자들의 사이에서의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이 통치자에 의한 세상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통치의 원리는 본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는 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유다 왕국은 죄의 늪으로 가라앉아서 멸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세우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와 그를 보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복은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나는 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의 혈통이나 어떤 자격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가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일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뛰어넘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가 우리 삶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을 향하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미시적이고 작은 세계에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6절은 11장의 두 번째 메시지 덩어리입니다. 앞선 1절에서 8절이 메시아의 특징과 그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평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1절을 되풀이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막 우미튼 새싹의 모습이었던 1절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10절에서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든지 보일 만큼, 모여들 수 있을 만큼 깃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새의 싹이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은 예언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흩으심이 회복이 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연구를 하다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열거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흩으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방을 향해서 세워진 기치는 그들이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게나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메시아라는 인물을 향하여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모여든 남은 백성들은 이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13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로 대표되는 이 열두 지파들이 회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디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솔로몬 사후에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눠지지요. 그리고 서로를 질투하고 괴롭히면서 피 흘리는 유혈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보다 내 옆에 위치해 있는 내 형제, 나의 원수 같은 이 형제가 더 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왕국의 분열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권 다툼에 의해서 생겨난 분열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분열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선 다윗 왕조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거부는요, 남북 왕조를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기본 태도가 됐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화해는 단순히 나누어져 있던 민족이 다시금 합쳐지는 화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선 통치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던 오랜 숙적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갖다 주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15절에서 16절에 절정을 맞이합니다. 애굽의 바다를 말리고 유브라데의 강물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와 요단강을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서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는 진술로 완성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절정으로 말이죠. 앞서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고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를 뒤엎으면서 평화를 노래한 선지자의 예언이 청사진이라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설계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이사야 1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꿈과 같은 이상향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똑같이 이루어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 삶은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실마리가 9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을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는 서술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바다라면 응당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 그리고 그 알모를 통한 삶의 행동과 변화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가운데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권력들과 압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름다운 나라는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고 충만하여서 일반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혹은 예배 시간에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배 자리, 이 예배당의 의자를 떠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밥을 지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편만할 때에, 일반적인 것이 될 때에,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의 삶의 보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그 어느 것보다 더 가까이 존재하는 실존이고 능력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심령으로 전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과 삶의 무대 그리고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